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모스크바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3시간가량 이어진 회담 후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에 제시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평화회담 제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국들은 책임 있는 대화가 지속적인 해결을 위한 최선의 길을 제공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국제사회는 이와 관련한 건설적인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분쟁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중국은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동반 관계를 확인하고 경제 협력을 제시하는 내용의 두 개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가스를 중국으로 수송하는 시베리아 힘2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에 양국이 실질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시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푸틴 대통령의 잔혹 행위를 외교적으로 덮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4시간 넘는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 1,200만 달러 이상의 무인 항공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1일 러시아 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6개 상표의 중국산 드론이 러시아에 공급된 가운데 이 중 DJI 제품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판매 규모가 큰 드론은 중국 기업인 오텔 제품으로 약 200만 달러치가 러시아에 수출됐고 마지막 선적은 올해 2월이었습니다. 오텔사는 이메일 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판매도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안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또 수출 자료에 명시된 모호한 제품 설명으로 중국이 러시아로 수출한 제품에 미국의 부품이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미국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벨라루스와 같은 제3국을 통한 비공식 채널을 감안할 때 공식 판매 기록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20일 유엔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로슬라프 젠카 유엔 사무차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젠카 사무차장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15개 상임이사국의 분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는 분명 협력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두 개 상임이사국은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장 성명이 채택되기 위해선 15개 상임이사국의 모든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상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중국은 이사회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이 건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보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상임이사국이 현재 상황에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장 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악행을 비난하는 한편 그들이 북한 입장에서 극도로 적대적이라 여길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통화 성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21일 밝혔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부총리는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네 델라세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두 정상의 통화가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며 그들은 서로 말할 것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한국 서울 시민들은요, 같은 한자권 나라인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시민과는 가치관이 조금 다르고요. 오히려 미국 뉴욕 시민과 비슷하다고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가 시선을 끕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아시아 12개 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주요 도시의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 KBS 방송에 보도했습니다. 이 설문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전통과 미래, 원칙과 실용, 물질과 인간 중에서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서울과 도쿄, 베이징 세 도시 시민은 모두 실용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는데요. 베이징 시민들의 원칙 선호가 월등히 높았고요. 서울과 베이징 시민은 미래보다는 전통을 중시했지만 도쿄 시민은 반대로 미래를 중시하는 경향이었고요. 또 물질과 인간의 선택 항목에서는 서울 시민만 유일하게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시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서울의 20, 30대 젊은 층에서 나타난 물질 선호 현상이 뉴욕 20대에서 40대 시민에게도 유사하게 보인다는 점을 한국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요, 여러 인종과 민족이 돈을 벌기 위해 찾는 뉴욕은 미국의 전통적 도시의 인적 구성과 다르다는 점이 아시아의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이고 또 성공지향적인 도시인 서울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금 3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9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영상 17도에 맞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에는 평안북도 자강도 쪽으로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자강도 황해도 용현 함북과 삼지연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에 밤까지 비나 눈이 1에서 5cm 또 5mm 안팎으로 내리겠는데요. 함경 남북도와 양강도 지역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 영상 7도에서 21도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바다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를 이겠고요. 먼 바다는 1.5m를 이겠습니다. 서해바다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m로 잔잔하게 이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1m를 이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영상 4도, 낮 최고 영상 16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4도에서 13도, 개성은 5도에서 12도, 함흥 4도에서 18도, 원산 7도에서 17도, 청진 2도에서 11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의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나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이 제안했던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2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이달 말에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행보부터 살펴보죠.
네,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에 도착한 20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약 4시간 반에 걸쳐 비공개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두 정상이 20일 비공개 회담에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네, 두 정상이 직접 만난 게 얼마 만인 거죠?
예, 대략 반년 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SCO,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양자회담을 했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첫 방문이고요. 시 주석이 이달 초에 3기 집권을 시작한 이래 첫 공식 외교 일정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만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둘째 날 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분쟁을 통제 불능 단계로 몰아가는 모든 조처에 대해 경계하면서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 서방 측을 염두에 둔 문구로 보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이 최후의 우크라이나인들까지 싸우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시 주석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이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중국이 제안한 이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제안한 방안 중에 많은 내용이 러시아의 이 접근법에 부합하며 이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이것에 준비가 돼 있을 때 이 평화적인 해결책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들로부터 그런 준비가 됐음을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이 제안한 평화안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방안인데요. 이 주권 존중과 적대 행위 중단, 핵사용 금지 등 12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평화안이 또 휴전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이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이 방안을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이 휴전이 러시아군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더 줄 것이라면서 이 방안을 일축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이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을 향해 이 국제사회의 전략적 안보를 훼손하는 것과 이 국제미사일 방어체제를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외에도요, 두 나라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강조했었죠?
네,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 2월에 두 정상이 발표했던 제한 없는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두 정상이 21일에 전략적 협력과 관련된 일련의 문서들을 서명했습니다. 이 앞서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고 또 건설적이었다면서 이는 중국이 분명하게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협력국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미국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회의적이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 언론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민간시설 공습이나 전범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군 철수를 촉구하기를 기대하지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러시아군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휴전을 촉구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찾았나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G7 주요 7개국 정상들 가운데 가장 늦게 우크라이나를 찾은 건데요. 이 시진핑 주석 러시아 방문에 맞춰서 이 우크라이나를 사전에 예고 없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인내에 경의를 전하고 이 G7 올해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변함없는 연대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 보고서가 나왔죠.
네, 20일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국무부가 지난 1997년부터 매해 이 전 세계 198개 나라와 지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내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 미국 정부가 외교나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정책을 만들 때 근거로 쓰입니다.
네, 뭐 200여 개 나라를 각각 다루니까 상당히 방대한 양일 텐데요. 주요 국가 관련 내용만 보죠.
예, 먼저 러시아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요.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이 즉결 처형이나 고문, 성폭행,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민간 기반 시설들을 공습하는 등 행위가 모두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포함해 민간인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송되거나 이주된 사례들도 적시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 보고서를 내면서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의 발언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네, 중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수많은 전쟁 범죄와 만행에 대해서 러시아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계속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외교적 은닉을 제공한다고 블링컨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임의적 구금, 신체적 자유 박탈, 강제 불임, 강제 낙태, 성폭행, 또 종교와 신앙의 자유 탄압, 강제 노동, 그리고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이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내 일부 무슬림 복역자나 이 파룬궁 이 수련자들에게서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와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중국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네, 이란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20대 여성 이 마흐사 아미니 씨가 사망한 이래 이어진 반정부 시위를 이란 정부가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점,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당국의 살해 행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제약 등이 언급됐습니다.
네, 자, 북한하고 또 한국 간단히 볼까요?
네, 북한에서 여전히 살인이나 고문, 인신매매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모든 수준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효과적인 조사 체계가 없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에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이 명예훼손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이 한국 안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또 군대 안에 이 동성애 처벌 문제 등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 총통부는 차이 총통이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며 중간에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들른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를 방문하면서 미국을 그러니까 경유하는 거로군요.
맞습니다. 이 차이 총통이 먼저 이 과테말라하고 벨리즈로 가기 전에 뉴욕에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로스앤젤레스에 들릅니다. 이 차이 총통이 방문하는 벨리즈와 과테말라는 이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4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요. 타이완을 인정하는 나라가 13개로 줄어들 거라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미에 있는 나라죠. 온두라스가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온두라스는 앞으로 타이완하고 단교해야 됩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이 미국에 들르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네,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 집권한 이 차이 총통의 이번 미국 방문이 7번째입니다. 이 타이완 총통들은 이 중남미나 카리브해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이 수교국들을 방문할 때 보통 미국을 경유하는데요. 이 경유지에서 자주 이 미국 정치권 인사들을 만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순방길에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만난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외교부 쪽에서는 이런 일정이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달의 타이완 외교부 차관은 관련 일정이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자세한 미국 내 일정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이용해서 차이 총통이 오는 4월 5일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있는 레이건 도서관에서 맥카시 의장을 만날 거라고 21일 보도했습니다.
네, 또 맥카시 의장이 타이완을 갈 거란 말도 있었는데요.
네, 맥카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본인이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차이 총통이 미국이 방문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 총통이 지난해 8월에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을 만났는데요. 그러자 이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에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대대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중국 쪽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뭐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 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어떤 접촉도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이 차이 총통 미국 경유에 대해서 워싱턴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타이완이 독립할 방법은 없으며 이 독립과 도발을 추구하려고 외부 세력과 결탁하려는 시도에 대한 환상들은 실패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20일 저녁 기자들에게 우리들 관점으로는 뭐 별로 새로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동안 모든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경유한 바 있었고 이 차이 총통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2019년을 포함해서 6번이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이 차이 총통 미국 방문을 그대로가 아닌 뭔가 특별한 것으로 변질시킬 이유가 없으며 이것을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공세적 활동을 강화할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전에도 그랬는데 새삼스럽게 문제 삼지 말라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관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빨리 대화하기를 바라고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앞서 연기했던 중국 방문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이 이런 소통 경로들을 계속 열어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뉴욕과 워싱턴 DC가 폭력 시위에 대비해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미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연기금 투자 제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밀을 최대한 공개할 것을 지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만간 기소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시와 또 워싱턴 DC 당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안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서 본인이 기소될 것이라면서 지지자들에게 항의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인데요. 뉴욕에서는 경찰 간부들과 뉴욕시장 공공안전 보좌관들이 회의를 열고 폭력 시위 등을 대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요. 21일에 자신이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하고 매우 정치적인 맨해튼 지방검찰에서 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 대선에서 가장 앞서는 공화당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인 자신이 오는 21일에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기소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랜 관례에 따라서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기소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퇴임한 지 2년이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런 법적 보호막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조사받고 있는 사건은 연방 차원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가능한데요. 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미 역사상 뭐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해보죠. 먼저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성인 영화 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제공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이후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위조했다라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코언 씨는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코언 씨가 대니얼스 씨와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또 다른 여성 캐런 맥두걸 씨에게 입막음초로 합의금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는요, 이 맨해튼 대배심에 달려 있습니다. 대배심은 지역사회에서 뽑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데요. 재판에 참여해서 피의자와 또 검찰, 증인의 증언까지 다 듣고 피의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소배심과는 달리 대배심은 이 검찰 측이 사건을 수사해 제시한 증거를 듣고 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방재판을 비롯해 많은 주가 이 대배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뉴욕 대배심은 23명이고요. 이 증거를 듣거나 심의하려면은 최소한 16명이 참석해야 되고 또 12명이 기소를 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네, 그 국민들이 이 대배심 절차를 알 수가 있나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배심의 심사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또 이 대배심 절차에서는 판사도 없고 피고인의 대변인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검찰이 증인을 소환해서 질문하고 대배심도 이 증인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코언 씨와 코언 씨의 법률 고문이었던 로버트 코스텔로 씨 등이 출석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이미 선언했는데요. 기소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클 텐데 어떤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잘못을 부인하면서요. 이 자신에 대한 혐의가 차기 대선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인 수사로 몰아서 지지층이 이 결과 더 결집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경쟁할 사람들이 있죠. 아,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제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바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인데요. 드센티스 주지사는 해당 수사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라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스타의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것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도 역시 기조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진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의회를 통과한 연기금 투자 제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임 중 첫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해당 결의안은 마가,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구호를 따르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좋아하지 않는 위험 요소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은퇴 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마가 공화당원들을 언급하면서 거부한 결의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해당 결의안은요, 연기금 투자 때 투자 대상의 ESG, 즉 환경과 사회적인 책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요, 연기금의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인 면만 고려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을 개정해서 근로자의 저축연금으로 투자할 때 ESG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번에 정부의 규정을 뒤집어서 ESG를 다시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네, 공화당 측에서는 왜 정부 방침을 뒤집으려고 한 건가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요, 이 해당 규정이 워크, 즉 차별 반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수성을 주입하는 것에서 비롯된 아주 진보적인 관행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진보적인 관행을 따르게 함으로써 이 투자를 정치화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따라서 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왔고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해 지난달 결국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데 상원은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도 지난 1일 50대 46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그리고 존 테스터 의원의 찬송표를 던지면서 이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요.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결의안은 ESG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ESG를 아예 고려하지도 못하도록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의회는 어떤 반응일까요?
네, 공화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20일 성명에서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가 힘들게 번 돈을 저축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좌 정치 의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이는 노인과 또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 반응도 들어보죠.
네, 척추모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 모든 회사와 모든 투자자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강요하고 있다라면서 개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맨친 상원 의원은 의회 명백하고 초당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복지보다 행정부의 진보적인 의제를 우선시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연기금 투자 시 ESG를 고려하도록 한 이유가 뭔가요?
네. 정부는 이를 고려하면은 수익이 증대될 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그 재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요.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이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이른바 코로나19 기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미 상원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법안 내용이 뭔가요?
네, 중국의 우한 연구소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 연결성과 관련한 기밀을 공개하라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에 지시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민감한 정보와 또 조사 방법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가릴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법 시행 후에 90일 이내에 기밀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 다음에 성명을 발표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성명에서요. 바이든 행정부는 우한 연구소와의 잠재적 연결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정부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해제하고 또 공유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이 법안이요. 앞서 한 정부기관이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 힘이 실린 거죠?
맞습니다. 바로 에너지부의 보고서가 지난달에 발표된 건데요. 에너지부는 이 보고서에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기관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부를 비롯해서요, 연방수사국 FBI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정보위원회와 그리고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 자연 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중앙정보국, CIA 등 2개 기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은 이 연구소 유출 관련한 주장이 나올 때마다요,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극도로 낮게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 자료를 분석한 최신 보고서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올해 초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린 초기 상황 자료가 잠시 공개됐었는데요. 이 해당 자료는 현재 비공개인데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원 등 그 국제 연구학자들이 공개된 시점에 자료를 보고 분석한 초기 보고서가 20일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한 수산물 시장에 너구리 등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동물이 있었고 이들이 감염 후 결국 사람에게까지 전염됐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선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미국 수정헌법은요, 그 내용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 주정부 권한 제한, 선거권자 권한 변경, 그리고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항목들인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정부 권한 제한과 관련된 조항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조항 가운데 주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수정헌법 제14조와 15조가 있습니다. 앞서 수정헌법 제13조가 노예 제도를 철폐한 것인데 비해 14조는 노예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정헌법 제15조는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려고 제정됐습니다. 14조는 또 정당한 법의 절차와 평등한 보호를 통해 주정부가 시민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수정헌법 제19조는 여성 투표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1919년 연방의회가 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당시 미국 안에서 여성들에게 완전한 투표권을 부여했던 곳은 15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또 수정헌법 제24조는 납세 여부에 따른 참정권 제한을 없앴습니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합중국의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예비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합중국 시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1962년 당시 이른바 투표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지역이 모두 5개 주였습니다. 하지만 수정헌법 24조가 발효되면서 연방선거에서 이런 세금 부과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그래도 주 차원에서는 여전히 투표 세금 부과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1966년 연방대법원은 평등한 보호 조항에 따라 모든 주와 지역 선거에서 투표 세금이 금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밖에 수정헌법 제26조는 주와 지방정부 선거 연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령 18세 이상의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합중국 또는 주에 의해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0년 연방의회가 연방선거에서 선거 연령을 낮출 권한이 있지만 주나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정부가 주나 지방선거에서 선거 가능 연령을 최소한 21세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연방의회는 모든 선거에 있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은 빠르게 비준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정부 권한 제한과 관련된 조항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와 사회적 갈등이 예술가와 작가에게는 언제나 풍부한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 대공황 상황에서 미국인이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현실은 작가나 예술가의 작품 세계에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는 원천이 됐습니다. 화가들은 이 시기 미국인들의 메말라 버린 꿈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선택한 색깔은 인간 정신의 상실과 황폐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음악가들은 경제 대공황 상황에서 지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긴장과 불확실성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힘든 시기가 주는 압박감은 작가의 상상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30년대 미국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어려움은 화가와 음악가, 작가, 모든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풍부한 소재가 됐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인 대공황은 예술적 상상력과 또 창조적 표현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고 싸우면서 서로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근심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화나 라디오 또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함께 추구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예술과 대중문화는 이렇게 경제 대공황 현실 속에서 성장하고 또 자리매김했습니다.
1930년대 가장 대중적인 음악은 스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즈 음악이었습니다. 스윙 재즈는 박자가 춤추기에 적당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에서 스윙 재즈의 전성기를 불러오고 스윙의 왕으로 인기를 누린 연주자는 베니 굿맨이라는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베니 굿맨은 대공황 시대 가난한 미국인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신나게 춤출 수 있는 즐겁고 흥겨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베니 굿맨과 다른 음악가들의 활동으로 1930년대에 스윙 재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윙 재즈는 처음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흑인 음악가가 연주하는 낯선 종류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에 이름이 알려진 백인 음악가들이 스윙 재즈를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음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윙 재즈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인기를 끌기까지 라디오의 힘이 컸습니다. 미국은 1920년대 이미 수백만 명이 라디오를 구입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각 가정에서 라디오를 쉽게 들을 수 있었고 그만큼 일반 대중에게 라디오라는 매체가 지닌 영향력이 정말 컸습니다. 라디오는 1930년대에 더 성장했고 라디오 제작자들은 더 능숙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했습니다. 라디오는 이미 정치와 대중문화 모두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 서는 배우들은 라디오로 전해지는 이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 특별한 필요성과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대중화하고 인기를 얻은 음악은 스윙 재즈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토벤이나 바흐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작곡한 클래식 음악의 인기도 올라갔습니다. 1930년 콜롬비아 방송은 일요일 오후 시간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방송했고 그 다음 해에는 미국의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MBC에서 매주 오페라 공연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MBC 방송은 당시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이탈리아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에게 미국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와 방송사 오케스트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스카니니와 MBC 오케스트라가 마련한 라디오 특별 연주회 10개 가운데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일 때 미국인 수백만 명은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MBC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라디오로 감상했습니다. 음악과 라디오 모두에게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라디오가 보급되고 처음으로 일반 대중 수백만 명이 동시에 위대한 작곡가들의 고전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인들이 라디오 앞에 모인 것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큰 이유였습니다. 음악은 라디오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보다 미국인들에게 훨씬 더 인기를 끌었던 것은 새로운 배우들이 출연하는 흥미진진한 라디오 주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들려주는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은 미국의 유명 희극인 잭 베니와 프레드 앨런, 에드거 버겐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들었고요. 조지 번스, W.C. 필즈 같은 배우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라디오를 들을 때는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경제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손이 많이 간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o you think I'm high maintenance?
Did somebody say that you are?
My husband said that.
Well, to be honest, you can be picky about certain things, but I wouldn't say you're high maintenance.
Really? I feel like I can be a bit demanding sometimes.
No, not at all. You're just particular about what you lik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I think it adds to your unique personality.
손이 많이 가는
high maintenance.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까다로운 이런 뜻이죠.
High maintenance. I wouldn't say you're high maintenance.
나는 당신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 부르진 않겠어요. 그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다.
He is high maintenance.
자, 반대 표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덜 가는 스타일이다.
Low maintenance.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think I might be low maintenance.
That's a great quality to have. Your low maintenance personality is one of the things people love about you.
대화 해석해보겠습니다.
I think I might be low maintenance.
내 생각에 나는 손이 덜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Your low maintenance personality is one of the things people love about you.
당신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성격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high maintenance.
비슷한 표현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Handful.
Handful이란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ave you met the new guy at work yet?
Yeah, I have. What do you think of him?
Well, he's definitely a handful.
Yeah, I can see how he'll be a handful.
He brings a lot of energy to the team, but he's also very demanding.
대화 해석해보겠습니다.
Have you met the new guy at work yet?
회사의 새 직원 만났어요?
What do you think of him?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He's definitely a handful.
그는 진짜로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He's a handful.
다루기가 벅찬 사람이란 뜻이죠.
He's also very demanding.
그는 또한 너무 까다로워요. Demanding, 요구사항이 많아서 까다로운 사람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Demand가 요구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He's also very demanding.
그는 또한 너무 까다로워요. 자, 그럼 끝으로 손이 많이 가는
High maintenance.
High maintenanc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think I'm high maintenance?
Did somebody say that you are?
My husband said that.
Well, to be honest, you can be picky about certain things, but I wouldn't say you're high maintenance.
Really? I feel like I can be a bit demanding sometimes.
No, not at all. You're just particular about what you lik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I just think it adds to your unique personality.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손이 많이 가는
High maintenance.
그는 다루기가 벅찬 사람입니다.
He's a handful.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